오늘 같이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짧은 구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 하나보다 먼저 계시라나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 신의 은혜와 공의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한복음 살피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8절 말씀이 침례 요한을 소개하는 세 가지 사실이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수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6절 말씀이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믿게 하려 합니다. 7절에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은 당대의 요한, 침례 요한은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묻죠. 그 물음이 네 가지 질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런 물음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부정, 겸손한 모습이죠. 자기 자신의 부정으로 먼저 말했죠. 나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두 번째 질문에 묻습니다. 나도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아니다. 세 가지의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사명의 바로 무언지를 밝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나이가 누구냐고 묻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그 포커스를 두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결국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이도 풀기도 감당 못할 그분이다 하면서 포커스를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걸 봅니다. 그때 세 번째 또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때 22절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한번 전하고 드러내는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네 번째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만약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째서 침례를 주느냐? 그때 오히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주는 침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서 계시고 그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말하면서 자기에 향한 관심을 다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성령으로서 침례를 줄 뿐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가 그럼 뭔가 동일하게 침례 요한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침례 요한의 그 부르신 목적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신저처럼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 외치는 소리처럼 드러내며 또 침례를 주는 그 일들이 조력하는 그 일들이 부름받은 글이다. 그래서 1장 19절에 28절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29절에 30절 말씀이 증거하게 보내를 받았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5절로 51절 말씀은 다음 주에 또 나누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사명 그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듣는 예수에 관한 그런 침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는 반드시 그 증언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 31절, 33절 보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33절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두 번씩이나 반복하죠. 그전에는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몰랐다 이것을 더욱더 강조한다기보다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그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확신하게 되었나? 그것이 32절에 보니까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던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증언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죠. 따라서 침례 요한은 육안으로 성령을 확인한 것은 아닐진데 단지 비둘기 아니면 비둘기처럼 보이는 어떤 물체가 형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로 머무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것이 곧 누구라? 성령의 임재였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고 단정한 근거가 무엇이냐? 단정한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은 침례 요한의 주관적인 단정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표지였는데 그것이 침례 요한은 밝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 3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것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이 곧 성령이심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침례 요한의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은 바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며 머무시는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할 수 있었다라고 미루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로 알아보는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계시의 은사를 하나님께로 받고 따라서 침례 요한의 그런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해서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의 모친과 마리아는 친척 관계예요. 그죠? 자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예수야라고 알았어요? 몰랐겠어요? 친척 관계 알았었겠죠. 그렇지만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때 비로 알았다 얘기죠. 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다. 근데 그 진리가 뭐냐?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첫 번째 증거하는 진리가 뭐냐? 그것이 29절이라는 얘기예요. 2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며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자기에 드러내실 때 요한은 감격하며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자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자신이 예고했던 메시아심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감동의 장면입니다. 그 감동과 감격에 찬 어조로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증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과 또한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권고가 다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말씀하고 또 35절입니까? 또 한번 말씀하죠. 두 번에 걸쳐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그 말의 의미를 무엇일까? 그들이 어린 양이다 말할 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적어도 낯선 개념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속에 너무나 친근한 개념이 제사로서의 제물이 그 양이기 때문이었죠. 첫 번째, 그 명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부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칭호를 사용할 때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어린 양에 대한 독특한 관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암노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대부분 희생제물의 문맥에서 잘 드러나는 제물이죠.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양에 대한 많은 이미지 중에서도 그들 마음속에 떠올렸던 것들이 분명히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삭을 대신하게 했던 여호와의 대로 제사했던 양, 그죠? 수풀에 걸려있던 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제단 위에 결박하여 올려놓은 후 칼을 들었을 때 하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겠다 말씀하면서 급하게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딱 알 수 있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방인의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몰렉에게 드리는 그런 이방인의 제사에 하는 그런 하나님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고서 수양이 뒤에서 숲에 걸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이름을 붙입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의수식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굉장한 신학적 사상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그 어떤 속죄물, 대속물도 마련할 수 없고 인간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양과 염소 그리고 송아지를 준비해서 매일 안식일에 월삭에 절기에 드렸지만 결코 그것들로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었으며 인간이 구원 얻을 방법을 얻을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제물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오직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속제물, 대속물인 어린 양,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제공해 주시는. 그래서 인간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인간의 죄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어린 양 하면 우리가 번뜩 또 생각나는 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양의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날 밤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날 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균적으로 한 가족당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그 피로 자기들의 집 문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는 불로 구워 먹고 무기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 할 때 그 넘어간다. 패스오버죠. 그래서 유월절이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는 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유대인의 최고 명절을 할 때 바로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에게 생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명한 이해로 자기들의 생명을 살린다. 그리고 구원한다는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 갖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제공하는 어린 양이다. 또 그의 사약이 뭐겠어요? 2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자, 그의 사약이 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침례하는 자기로 가까이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한마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죄를 지고 간다 하실 때 우리 또 그 양의 개념 속에서 번뜩 떠오르는 것이 양은 아니지만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유월절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용기포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의 규정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는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하죠.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제단에 드릴 염소와 광야로 보낼 염소를 정하죠. 제단에 보낼 염소는 따로 정하고 또 광야로 보낼 염소에게 목에다 빨간 띠를 띄우죠. 그래서 이 한 마리는 이 속죄를 위해서 제단에 드리고 다른 한 마디는 대제사장이 그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백성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지정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끌고 가서 인적 없는 곳에 놔주게 됩니다. 이때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제거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설명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의미는 바로 속죄일에 어디로 광야로 보냄받는 염소였을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지고 가다 아이로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현재 분사로서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고 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고 간다는 의미의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없앤다, 제거한다, 없게 한다, 제거한다 그런 의미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해석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구 간단 어휘는 없이하다, 제거하다는 그런 번역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난, 희생, 순환 그리고 승리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셀의 염소에게 죄를 지워서 광야로 가게 하거나 제물을 단위에 불사르는 구약의 제사들은 죄를 없이한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뭘 얻게 해요? 거룩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믿는 자에게 뭘 없이 해요? 죄를 없이 하려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구속의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하게 성취됐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 표현하느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1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완전한 구속을 했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이 또 봉착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또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없는 받아들이는 우리 형편인데 이 죄에 대해서 완전한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형벌, 죄의 권세, 죄의 오염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네. 그래서 형벌에서의 구속.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벌에서의 구속 갖고서 우리를 칭의를 주죠.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자로 여겨질 때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는 성화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sanctification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오염에서의 최종 구속. 이제 그가 나타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지난 토요일날 15장 부활장을 보면서 우리도 누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듯 그렇게 보여지는 죄의 오염에서 최종적인 구속은 glorification, 영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한 구속이에요. 그래서 의로워지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사망을 이기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마치 포로의 패잔병처럼 그렇게 줄을 세우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2장에도 강한 자를 결박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성취였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인 형벌을 모두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다시금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화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켰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화목하게 해주셨다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니까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도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신분도 회복됐죠. 우리의 신분이 누구예요? 그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단순히 죄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세계 회복, 이제 낭중에는 종국에는 우주적 구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인간뿐 아니라 창조 전체 세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처음 창조가 새 창조로서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 넘어서 8장에 일러줍니다. 종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의 기초가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완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Already와 not yet. Already는 이미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도래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평화를 맛보고 산다고. 그렇지만 완전한 지역적 통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아직 난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이 죄와 사망, 사탄, 율법,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창조회복 등 모든 차원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런 죄의 형벌은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찌든 죄의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구속의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죠. 죄로 망가진 또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희생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서 제공해 주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에 자기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구한 것이 세상 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죄만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 유월절 양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월절 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았죠.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서 겪는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갈등, 미움, 다툼, 불안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불행들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지고 가는 뭐하면 다시 말 바꾸면 제거하는 없애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그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개인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모든 죄까지 다 지고 가신 그 죄를 없게 해주신 그 사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굿뉴스입니까? 이것이 뭐요?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여주고 있는 이 어린 양은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개념은 사실상 모호하거나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실제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묘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확실한 진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를 받은 그가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그의 명칭과 그의 사역을 우리가 봤다라면 마지막은 그의 권면입니다. 뭐하라? 보라. 보라. 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면서 그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라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목하라는 영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은 군중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선의 이동이 아니에요. 내가 저거 쳐다보다가 누가 보라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명령형이면서 동시에 주의 깊게 바라보라. 마음을 집중하라. 믿음으로 응답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누구를 보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를. 왜냐하면 구원도 변화도 소망도 능력도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성경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하는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초점을 인간에게서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표가 성취되는 순간 유월절 어린 양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시라 여호와 이레 그 양 또 이사야 53장에 순환받는 종의 모습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 모든 예언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고 가는 분 죄를 어떻게 없이 하는 분 죄를 제거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의 방식이 뭐예요?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바라봄이 분명한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 요한복음 3장에 16절 나오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영생을 얻게 하리라. 노뱀을 바라본 자는 어떻게 죠? 살아났죠. 그리스도를 본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운 성경적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보는 시각이 성서적으로 그리스도의 입각에서 자꾸 시각이 교정돼서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나요.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됨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보는 대로 변합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처럼 변하고 문제를 보면 문제에 눌리게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삶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은 내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자아 가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며 삶의 중심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의 순간에 누구를 보라고요? 그를 보라 말합니다. 그를 보라. 복음성 가득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베드로서 1장 8절 말합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라 기뻐한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 기쁨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기뻐함. 그래서 희직희직 웃으면 뭔 일이래? 왜 자꾸 웃어? 그러면 알아본 사람 아는 거 있지.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과 은혜와 함께 주신 은혜와 역사 속에서 그래서 고난도 참 당신 말이요 자기는 그 고난이 오는데 웃음이 나와? 그 고난이 오면 대개 다 침울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도 뭐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웃을 수 있는 힘이 주시고 믿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네. 네.
그겁니다. 이것만 알면 신앙생활 재밌어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을 보며 흔들리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준다니까요.
아멘.
나를 붙들어줘요. 궁극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그를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참 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에서 3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그를 보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도 그를 보는 것입니다. 침례 안에 보라 그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구하는 신앙의 중심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시각이동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경험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은혜를 갖고 시각을 그분에게 맞추며 그분을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라, 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자기 자신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분을 바라볼 때 구원이 시작되고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고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의 소망이 확실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침례 요한의 외침을 마음속 깊이 다시 듣고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요한이 제시했던 또 유대인들이 보는 방법같이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왜? 그때 당시는 주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눈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았고 우리의 자연인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과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 속에서 그 묵상함을 통해서 성육신의 신비로움을 묵상하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율법 아래로 자기 몸을 낮추셨는지 묵상하며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시간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들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경이로운 삶을 연구함으로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는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지 못해도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거룩한 삶이면서 동시에 낮아져서 다 죽고 내놓고 또 슬픔을 같이 경험했던 그 삶, 기적의 삶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부인하는 삶,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은 고통을 감내하고 지혜했던 그 삶, 그 경이로운 주님의 삶과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는 겟세마네의 엄청난 고뇌를 묵상함으로 주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쓴 잔을 마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고 마침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자신을 내어심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욕과 묵상함을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면서 발가 벗긴 채로 두 강도의 사이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과 고뇌를 감당했을까.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개가의 승리를 부르는 그 주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좌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모자 앞에서 올려서 중보하시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믿는 자에게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이제 다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우리를 데려오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는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주 앞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감탄합니다. 이사야도 말하죠. 화로다 망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또 뜨거운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보며 아내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나와 같이 살아준 거 고맙소 라고 바라보는 그런 눈빛, 예? 눈빛, 그 눈빛같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뜨거운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며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가고 주님의 상급이 우리의 상급으로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온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서 애곡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영원히 주님을 보게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기 위한 증거가 우리는 진지하게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증거가 그 진리가 첫째가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둘째를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둘째는 그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게 뭔 의미인지 또 성령 침례가 뭔 얘기인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 보냄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 요한복음이 요한의 사역이 쓰여졌는데 그도 알지 못했던 그가 주님이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그에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면서 이튿날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명칭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대속물로서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세상죄를 없이 하려고 제거하려고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는 영적인 명령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런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을 보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유익들을 깨달았는데 주님 이 땅 살면서 혼자가 아니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각을 고정시켜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잘 싸워나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전국에는 우리에게 준비된 예비된 면류관의 주인공으로서 잘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